여러분, 노아의 방주 이야기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죠? 뭐 신앙생활을 오래 하셨든 적게 하셨든 심지어 신앙생활 한 번도 못 해본 분들도 뭐 아담과 하와의 선악과 이야기라든가 그리고 창세기에 있는 노아의 방주 사건은 굉장히 아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인간의 자기중심적인 죄성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을 급속도로 망가뜨렸습니다. 그것을 보다 못한 하나님께서 결국 물로 세상을 심판하기로 작정하셨고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도록 명령하셔서 세상을 재건할 최소한의 생명만 남기게 하셨습니다. 이 이야기는 사실 굉장히 아주 끔찍하고 무서운 얘기인데 많은 사람들이 노아의 방주 이야기를 동화적이고 낭만적인 이야기로 이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많은 크리스찬 부모님들이나 교회 학교에 지금 여기도 이제 교회 학교 교사분들이 많이 계신데 방이나 교실을 꾸밀 때 노아의 방주 이야기를 주제로 벽을 꾸밀 때 어떻게 꾸미냐면 막 일단 비가 내려야 되니까 이렇게 뭉게구름을 이렇게 구름을 뭉게뭉게 이렇게 막 크게 막 하얗게 막 화창한 푸른 하늘에 뭉게구름을 잔뜩 이렇게 그린 다음에 근데 구름이 하얘요. 그리고 막 예쁜 무지개가 이렇게 하늘에 걸쳐져 있고 그 노아와 노아의 아내를 상징하는 그 노 부부 있죠. 이렇게 한방 미소를 지은 노 부부가 사자, 기린, 곰, 얼룩말, 원숭이, 타조, 악어 또 뭐 있어요? 뭐 푸바오 뭐 이런 거 이렇게 막 잔뜩 실려 있는 그 빽빽하게 채워진 배를 타고 아주 행복한 얼굴들로 물 위에 떠 있는 장면. 이런 걸 우리는 보통 노아의 방주 이야기를 떠올릴 때 우리가 많이 생각하는 장면입니다. 실제로는 물에 퉁퉁 부른 사람들의 시체나 짐승들의 사체는 그런 우리가 장식해 놓은 그 벽면에는 없어요. 그냥 행복한 이 노아의 방주 식구들의 모습만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노아 시대의 대홍수 사건은 이제는 주님이 다시 오실 재림의 때나 되어야지 볼 수 있는 아마겟돈 같은 거예요. 인류의 대재앙입니다. 홀로코스터 같은 사건이에요. 이거를 굉장히 잘 보여주는 구스타프 도레의 그림이 있는데 제가 방송실에 이 그림을 세 번째로 보여달라고 했거든요. 근데 제가 조금 설교를 하다 보니까 제일 먼저 봐야 될 것 같은데 우리 방송실 혹시 세 번째 그림을 감사합니다. 역시 탁월해요. 자, 이거 보시면요. 맨 위에 있는 게 방주예요. 그리고 방주가 아라랏산에 도달해서 이제 땅이 말랐는지 보려고 비둘기 한 마리를 날려보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땅이 마른 걸 확인하면 노아의 가족들과 짐승들이 이제 땅으로 이제 방주 밖으로 나와야 되는데 방주 바깥의 세상은 어떻습니까? 온갖 사람들의 시신과 동물들의 시체로 산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이게 구스타프 도레의 그 성경에 들어갈 사파를 그린 작품들 중에 하나인데 우리는 이런 그림들을 생각보다 거의 상상해 본 적이 없을 겁니다. 우리가 자꾸만 이 사건을 동화적이고 낭만적으로 보게 되는 이유는 내가 구원받은 감격과 내가 중심된 복음에 대한 인식 때문입니다. 구원받는 것도 내 중심이에요. 내가 변화되는 것도 내 중심인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이 세상을 구원할 하나님의 정말 놀랍고 큰 대안인데 유일한 대안이고 이게 어마어마한 것인데 이것을 내 개인적으로만 계속 적용하다 보니까 이 구원의 방주에 올라탄 나의 기쁨을 이 노아의 방주 사건에도 동일하게 투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나의 거듭남과 구원 사건 전후로 세상은 여전히 깨어져 있고 여전히 망가져 있는데 그런 하나님의 깨어진 세계를 우리가 너무나도 쉽게 당연하게 여기고 외면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나는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함께 구원받은 이들과 즐거워하고 있지만 방주 밖의 풍경, 교회 밖의 풍경, 교회 안에도 때로는 그렇지만 아무 관심이 없거나 보지를 못하고 있는 것이에요. 은혜로 구원은 받았지만 여전히 나 중심적인 죄성을 다 벗어나지는 못하는 상태인 것이죠. 우리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신 분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뭘 알아야 된다고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신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라고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신 분이라는 거예요. 대구 동신교회에 문대원 목사님이라고 계세요. 제가 요즘 이분의 말씀 전하시는 그 설교가 좋아서 종종 듣는데 그분이 이제 고등학교 때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해요. 하나님은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니까 내가 우산을 안 가져가도 비를 내리시지 않을 거야. 신기하게 우산을 안 가지고 가면 진짜로 비가 오지 않는 거예요. 놀랍죠? 그래서 우산을 잘 안 챙겨 다녔어요. 그런데 그러다 중 어느 날 우산을 안 가져갔는데 비가 억수같이 내려서 비를 흠뻑 맞았어요. 그리고 그 비를 맞은 다음 날 아침에 큐티를 하려고 큐티 책을 딱 펼쳤는데 이런 구절이 적혀 있었어요. 하나님은 당신을 중심으로 일주일 날씨를 계획하지 않으신다.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은 당신을 중심으로 일주일 날씨를 계획하지 않으신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전히 세상의 중심에 내가 있다는 착각 속에 살고 있다면 세상의 중심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신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서둘러 빨리 자각해야 됩니다. 깨달아야 하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왜 온통 나의 필요로 뒤덮여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얼마나 큰지를 모르는 거예요. 여전히 세상의 중심은 나고 나의 삶의 주인도 나고 이 세상의 주인공이 나라는 인식 때문에 우리의 기도가 거기에 자꾸 멈추는 것입니다. 이것을 빨리 벗어나야 나와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의 의미가 내 중심적으로 이해되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이해되고 해석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나 중심적인 신앙 고백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적인 신앙 고백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늘 더 알려고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 중심적으로 하나님을 보게 돼요. 우리 수련회 때 그 첫날 저녁 집회 때 맨 첫 번째 기도 제목이 이거였어요. 진짜 하나님을 좀 만나게 해달라고. 내가 필요한 하나님, 내가 만나고 싶은 하나님, 내가 생각했던 어떤 하나님, 유교 보이는 유교적인 하나님을 생각할 거고 굉장히 이제 세상을 초월한 친구는 어떻게 보면 불교의 그 부처와 다르지 않은 그런 초월적인 어떤 모든 것이 열려있는 그런 하나님을 추구하잖아요. 사실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부르지만 우리가 진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모르면 결국 내가 원하는 하나님을 찾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나 중심적 신앙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적 신앙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내가 보고 싶은 대로 보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은 내가 원하는 하나님, 내가 원하는 세상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 그리고 세상에 대해서도 우리는 하나님도 내가 보고 싶은 대로 보지만 세상에 대해서도 내가 보고 싶은 대로 봐요. 나의 인생의 철학이 이미 있어요. 이 세상을 살아갈 계획, 마인드 이런 게 이미 다 있어요. 그런데 성경을 볼 때, 예배를 드릴 때 사실은 그게 깨어지는 시간이거든요. 그걸 내려놓는 시간이거든요. 하나님이 보는 세상에 대한 관점, 하나님이 보는 나에 대한 관점, 이걸 들으려고 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와서 말씀은 분명히 들었는데, 예배는 분명히 들었는데 하나도 바뀌지 않아요. 강철로 된 나의 그 가치관과 자상을 가지고 그대로 왔다 그대로 나가요. 그럼 예배를 왜 드리러 온 거예요? 하나님을 왜 만나러 온 겁니까? 결국 나의 자아를 실현하러 이 자리에 왔다면 우리는 지금 신앙생활의 좌표를 잘못 찍고 있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하나님이나 내가 원하는 세상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 진짜 세상의 모습을 대면할 뭐가 필요한지 아세요? 용기가 필요해요. 용기.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서 굉장히 대단하게 자신감 있는 것처럼 살아가지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삶을 못 내려놓습니다. 자기의 방식을 못 내려놓습니다. 왠지 아세요? 그걸 놓으면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니까. 그걸 놓으면 내 삶이 무너질 것 같으니까요. 내 내면의 구조가 붕괴될 것 같으니까요. 그것 없이 살아본 적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 나의 것을 놓지 못하고 살고 있으면서도 나 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면서도 모르는 거예요. 그것을 대면할 용기가 있어야 돼요. 그것에 대한 거룩한 욕심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림 하나 같이 볼까요? 자, 제가 너무 진지해져서 그림 하나 같이 볼게요. 자, 이거 한번 보세요. 자, 이게 틀린 그림 찾기예요. 틀린 그림 찾기인데 이거는 잘못된 그림 찾기예요. 근데 언뜻 보면, 그냥 보면 이게 사실 별로 문제가 없어 보여요. 그림이 지금 조금 잘렸는데요. 그래도 지금 잘못된 그림의 영역들이 충분히 지금 다 보이고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 지금 그림이 뭔가 아무 그냥 교실의 평범한 좀 이렇게 약간 좀 자유로운 교실의 분위기처럼 보이잖아요. 그냥 한번 찾아보실래요? 그렇죠. 선생님의 신발. 또 뭐가 뭐야? 달력 32일 없죠. 그렇죠. 저기 서랍장 위에 나무도 이상하죠. 칠판을 닦는 친구의 손도 지금 지우개가 없죠. 책상 다리 맞아요. 없어요. 그리고 저 창밖으로 저 달. 지금 밖에 지금 낮인데 지금 달이 그림이 지금 바뀌었는데 아까하고. 네, 어쨌든 지금 네, 고맙습니다. 네, 정답 한번 보실래요? 자, 다음 스크린 보여주시겠어요? 네, 보시면 다 찾으셨어요, 여러분? 네, 지금 바깥에 커튼이 나가 있는 거 못 보셨죠? 네, 그래요. 우리는요, 생각보다 우리의 삶의 주변을 아무 문제 없다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내가 문제 있다고 생각하는 영역만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어때요? 문제는 너무 많아요. 우리가 인식하지 못할 뿐이지. 그냥 괜찮은 줄 알고 살아갈 뿐이지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깨어져 있고 훨씬 더 많이 죄악으로 인해서 무너져 있어요. 노아의 방주 바깥에 사람들의 시신이 널려 있고 짐승들의 사체가 깔려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이 예배당 밖을 나아가서 마주하게 되는 세상은 이미 영적으로 죽어가는 사람들, 죽어있는 사람들, 그래서 정말 서로 깨어져 있는 사람들의 모습들로 가득해요. 이 땅에 왜 전쟁이 끊어지지 않습니까? 이 땅에 왜 환경 문제 해결되지 않죠? 왜 피조세계를 사람들이 계속 착취하죠? 자기의 이기적인 욕망을 실현하기 위해서 아닙니까? 자기 중심성을 포기하고 놓지 못하기 때문 아니에요? 그런 인간의 본성 때문에 이 세상은 하나님이 보는 관점에서 봤을 때 완전히 깨어져 있는데 하나님의 시선에서 봤을 때 진짜 깨어져 있는 본질적인 문제의 원인은 그냥 환경 문제, 전쟁 문제, 기아의 문제 이런 것이 아니고 인간 고유의 그 본성 안에 있는 악함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을 바라볼 때 보고 싶은 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 진짜 모습에 대해서 직면해야 되는데 이런 깨어진 세상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에 대해서도 우리는 직면해야 됩니다. 지금 세상의 모습은 대홍수 이전의 시대와 다를 게 없어요. 하나님이 물로 이 세상을 멸하셨을 때의 모습과 지금 이 세상의 모습이 다르지 않아요, 여러분. 지금이 노아의 홍수 때보다 더 의로울 것 같으세요? 더 윤리적일 거라고 생각하세요? 더 거룩하다고 생각하세요? 아니에요. 더 심각해요. 자기 자신이 중심이 되어 있어요. 다 인생의 주인공이 자기 자신이에요. 자기 욕망을 추구하며 살아요. 타인을 짓밟고 자원을 착취하는 걸 당연하게 생각해요. 한쪽에서는 전쟁을 일삼고 한쪽에서는 환경을 파괴하는 일을 지금 멈추질 못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점점 더 이런 사람들이 많아지는데 하나님은 없다.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세상 왜 이렇게 내버려뒀냐. 하나님이 어디 있냐.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요. 이런 하나님이 없다. 세상을 봐라. 세상이 이렇게 망가져 있는데 하나님이 어디 있냐? 라는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이 왜 이렇게 세상을 지켜보고 계시는지 내버려 두고 계시는지에 대한 답이 오늘 본문에 들어있어요. 창세기 8장 21절에서 22절 말씀을 혹시 띄워주실 수 있으시면 한번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 추위와 더위, 여름과 겨울,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요, 인간의 본성이 지금 노아의 홍수를 겪었다고 선하게 바뀔 것이라고 지금 전혀 생각하고 있지 않으세요. 이러한 인간의 죄성으로 인해서 이 인간들을 내가 다시 심판하게 되면 이게 씨가 마르겠다. 그래서 하나님은 방법을 바꾸셨어요. 실제로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본성적으로 조율이 흐트러져 있어요. 삐뚤어져 있다는 얘기예요. 어거스틴은 이런 인간의 죄성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아기들이 무죄하다? 그것은 해를 끼칠 의지가 없어서가 아니라 그럴 힘이 없어서 그런 거다. 나 역시 어린 시절 작은 사내 아이에 불과했지만 너무나도 큰 죄인이었다. 어거스틴 그렇게 고백하거든요. 하나님이 그것을 모르시겠어요? 하나님 다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더 이상 심판을 통해서 멸하는 방법을 선택하지 않으시고 인간이 변화될 수 있는 다른 방법을 사용하시기로 작정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은혜와 사랑을 베풀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래 참으심으로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일반 은총을 주십니다. 바로 심판하지 않으시고 이들도 노력하며 먹고 살 수 있게 심음과 거둠이 있게 하셨어요. 이들에게도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잃지 않도록 낮과 밤 그리고 계절의 순환 그리고 추위와 더위를 주시면서 이들이 살아가며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께 나아올 길들을 계속해서 열어두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지금 이 땅에 오늘날까지도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은총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에게만 이런 은총을 주신 게 아니라 인류 모두에게 이런 은총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 은총이라고 이것을 고백하는데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왜 하나님이 세상을 이렇게 내버려 두냐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오래 참으심으로 은혜와 사랑을 보이고 계시는데 이것에 대해서 인간들은 오히려 하나님이 없다라는 근거로 삼아 하나님을 모독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참담한 일입니까? 성경은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대변하고 있어요. 이런 깨어진 세상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떻게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어떻게 이 깨어진 세상과 화해하고 어떻게 이 깨어진 세상을 치유하는 치유자로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폐허가 된 세상에 첫 발을 내디딘 이 노아의 심정이 되어서 생각해 보면 좀 분명해지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만약 노아처럼 이 예배당을 나가서 이 세상의 유일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생각해 봅시다. 실제로 우리 후배들, 지금 초등학교를 다니는 아이들은 가게 되는 학교 그 반에 교회를 다니는 애가 자기 하나뿐이에요. 근데 얘가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났다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그 친구가 교실에 가서 자기의 삶으로 가서 어떻게 살아가면 될까?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 오늘 본문의 노아와 가족들은 땅에 물이 말랐음을 확인하였지만 내리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이 노아의 이야기의 패턴이 그래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노아가 그대로 준행하였더라. 이렇게 기록이 계속 반복되거든요. 오늘 이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땅에 물이 말랐음을 노아가 비둘기를 보내고 다 창밖을 내다보면서 확인했지만 자기가 판단하고 움직이지 않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실 때까지 방주에서 내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40일 동안 비가 내리고 온 세상에 물에 잠긴 뒤로 1년 동안 지금 방주 안에 갇혀 있었어요. 물이 빠지지 않아서. 물이 마를 때까지 1년 동안 방주 밖으로 한 걸음도 나오지 못했어요. 여러분이 집에 갇혀서 1년 동안 한 걸음도 못 나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나오고 싶겠어요. 얼마나 탈출하고 뛰어내리고 싶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까지 기다렸어요. 누가 보고 있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홀로 서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만 유일하게 서 있었기 때문에 이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까지 기다렸고 하나님이 말씀하시자 방주에서 내려 모든 동물들을 풀어주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세상 속에서 해야 될 첫 번째 일은 순종이에요. 노아의 방주도 그래요. 순종으로 지어졌다라고 말합니다. 노아의 방주가 어떻게 지어졌을까? 규격을 하나님 다 주시고 재료도 다 정해주셨지만 노아의 방주가 지어진 영적인 원천은 순종이었어요. 순종으로 지었기 때문에 1년간의 그 뭐 긴 항해를 능히 완주할 수 있었던 거예요. 고대의 그 선박 제조 기술이 탁월해봤자 얼마나 탁월했겠어요? 어떻게 온 세상을 다 뒤덮은 그 대홍수를 견뎌낼 방주를 만들 수 있었겠어요? 그 방주가 어디로 흘러갈 줄 알고 노도 닷도 키도 없는 그 방주를 오직 순종으로 이 방주를 지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에요. 그리스도인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회복시키는 패턴도 노아가 했던 것과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우리는 순종하고 준행함으로 세상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세상이 치유되고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약육강식의 자연 법칙이 아니에요. 무한 경쟁의 신자유주의의 원칙도 아닙니다. 공의와 사랑이 담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할 때에만 이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되는 것이에요. 두 번째요. 어떤 상황에든지 먼저 하나님을 예배한다 해요. 어떤 상황에서든지 먼저 하나님을 뭐 한다고요? 예배한다 해요. 세상에 혼자뿐인 노아와 가족들은 누구의 눈치도 볼 필요 없었어요. 내가 예배 안 드린다고 누가 막 모태신앙들 집에 예배 안 드리고 집에 처박혀서 핸드폰하고 게임하고 있으면 엄마한테 진짜 혼나잖아요. 저도 어렸을 때 막 그런 적이 많았는데 오락실 갔다가 교회 늦게 가가지고 막 그날 밤에 주일인데 진짜 막 그런 날이 많았는데 근데 진짜 이 세상을 변화시킬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어떤 상황이든지 누구 눈치 보지 않고 먼저 하나님을 예배한다 해요. 혼자뿐인 노아 가족들은 눈치 보지 않았어요. 그냥 방주에서 내리자마자 모든 정결한 짐승과 새들 중에 골라 번제를 드렸대요. 이건 뭐예요? 모든 짐승들을 다 살펴보고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을 예배했다라는 거예요. 가장 먼저 하나님을 예배했다라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하나님을 예배함에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일상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주일의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일상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 제1원칙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예배가 없는 곳에서 예배함으로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시켜가요. 세상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대한 성소로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성소 중앙에 위치한 하나님의 형상은 바로 곧 우리 자신이에요. 이 피조세계의 하나님의 형상은 인간이거든요. 믿는 우리 자신이에요. 우리가 회복되어서 예배할 때 세상은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세 번째,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한다예요. 그냥 복음이 아니에요. 그냥 내가 전도해서 영혼 구원한다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한다예요. 그냥 단순히 구원받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이 피조세계를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이 주신 소명을 완수한다라는 거예요. 자원을 파괴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노아와 가족들, 심지어 짐승들에게까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셨거든요. 이 말은 자연을 파괴해서라도, 무슨 수를 써서라도 생존하고 살아남아 이 땅 가운데 너의 터전을 넓혀라, 너의 땅을 넓혀라, 부동산에 많이 사라, 돈을 많이 모아라, 돈이 막 천장 뚫고 갈 때까지 막 모아라,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말은 이 땅을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성소로 회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친히 거니시고 하나님이 친히 다스리시는 그 에덴 동산과 같이 이 땅을 다 회복시키라라는 명령이에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실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라라는 것입니다. 세 가지 전달이 됐나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믿는 우리의 아픔에만 공감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아픔에 공감하세요. 그런데 이거는 아, 나 너 마음 이해해, 하나님의 공감은 이 정도 수준이 아니에요. 나 너가 지금 이번 주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내가 다 알고, 네가 살아오면서 어떤 상처와 아픔이 있었는지도 내가 다 알고 내가 이해해. 이거는 내가 머리로 이해하는 거고 그냥 마음으로 짐작하여 그냥 내가 느끼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의 공감, 우리 하나님의 이해는요, 우리의 생에 빈틈없이 함께 하신, 우리와 모든 것을 함께 겪으신, 이 체휼하신, 친히 겪으신 공감이에요. 주님은 우리를 아세요. 그리고 그런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런데 우리만 그렇게 공감하시고 우리만 그렇게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고 이 세상을 그렇게 공감하세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그렇게 사랑하세요. 여전히 사랑하세요. 그 증거가 뭐예요? 그 증거가 뭡니까? 여전히 이 땅에는 심음과 거둠이 있어요. 여전히 이 땅에는 추운 날에도 우리가 견딜 수 있는 따뜻한 햇볕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있어요. 계절의 순환이 있어요. 내일이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이 세상을 향한 큰 사랑과 은혜의 증거예요. 부인할 수 없는 증거예요. 이 시간 우리가 같이 잠시 이 하나님에 대해서 좀 묵상하려고 합니다.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나를 넘어서는 그 크신 하나님, 이 시간 그 하나님을 만나기 원한다고 우리 1분 정도 잠시 묵상하시고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혼자서만 세상에
혼자서만 세상에 사는 대신 주나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해
주가 멀어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시간 잠시 잠잠히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막 큰 소리로 부르짖지 않아도 1분 정도만 머무르시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텐데요. 지금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떠올리게 하시는 그 한 영혼을 위해서, 또 가정의 식구들을 위해서, 학교와 직장의 동료들을 위해서, 깨어져 있는 여러분 주변의 세상의 가장 아픈 곳들을 위해서 정말 그 아픔 가운데 공감하시고 함께 아파하시며 치유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 시간 중보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곳에도 주님의 나라가, 주님의 치유와 회복이, 주님의 자유함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가정을 회복하여 주시고 우리의 일터를 회복하여 주시며 하나님 주신 우리의 일상을 살아가는 동료들을 하나님 찾아가 주시고, 하나님 부조리하고 깨어진 세상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이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서 회복하여 주시고 우리를 깨어진 그 틈에 세우사 하나님 그 아버지 하나님 깨어진 것들을 메꾸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하나님 우리가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그것을 고백하며 그 사이에 설 수 있는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만물을 화목해 하며 주님과 화해하게 하는 하나님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이 모든 삶의 결단을 통하여 하나님의 크심을 나타내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조금 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우리의 생각보다 크신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 중심적인 신앙에서 이제 하나님 중심적인 세상으로, 주님이 바라보시는 나와 세상을 향하여 용기 내어 나아갈 수 있는, 그래서 정말 깨어진 세상 가운데 하나님 그 틈에 서서 하나님과 세상을 화목하게 하며 하나님 이 세상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주님의 사랑과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권세와 능력을 나타내고 전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랍고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기에 모인 사랑하는 모든 노량진의 청년들과 함께 예배하는 노량진의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